오늘 말씀도 역시 예레미야에게 임한 고난, 그리고 그런 고난 앞에 항변하는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 전체의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 더 서러운 것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어떤 협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뭘 알았냐면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는데,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한 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레미야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21절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었어요. 아나돗 사람들.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나오는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힐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던 제사장이 힐기야예요. 그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 고향 사람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 때문에 다른 모든 유다 민족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들까지 손해를 당하고 해를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뒤에 29절 말씀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거기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그 앞에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떨어뜨리려냐면 예수님을 떨어뜨려요.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쳐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아마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나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 내 형제 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림을 당할 그런 처지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짜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 성취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목숨을 건 순종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강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한 그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선지자의 보복 요청은 그냥 그들을 벌하라 라는 그런 요청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무죄를 인정받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죄가 없다면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아나돗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또 한 구석에 솟아나오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가 다 형통하고 반역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죽을 등 살 등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도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형통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걸 흔히 이제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죠. 욥기 21장에 보면 욥도 어찌하여 하나님 악한 자가 번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하박국 선지자도 그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거 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 던지는데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저런 것들을 가만두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자 또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 갈대아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치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냥 심판의 도구로 잠깐 사용했을 뿐이지 그들을 기뻐한 게 아니란 거죠.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시편 73편에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왜 악인인데 왜 악한 자인데 항상 평안하며 더 잘 살고 더 재물이 불어납니까? 자,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한 자는 더 잘 되고 믿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왜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또 아침마다 이런 징벌을 받는 것처럼 힘듭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뭐 욥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질문, 우리 성도들의 질문, 나의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저들은 이렇게 번창하고 잘 삽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만 나온 게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에게도 또 선지자에게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 73편 이제 27절 28절 말씀의 끝에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거 잠시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악한 자들은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망하리로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세력이 망하는데 한 시간 만에 삽시간에 망하였도다 끝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삽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지금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순식간에 그 악한 자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내게 복이고 내게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삽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도대체 들어주지 않고 우리 자녀들 합격시키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불평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14장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곧바로 마라의 쓴물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라의 쓴물사건. 그 물이 쓰다 해서 얼마나 원망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일만 가면 바로 70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일길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면 그 고난 중에도 그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뭔가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고 결국은 형통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지금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너에게 그래 선한 길로 너를 살려주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자, 5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12장 5절 말씀이요. 자, 12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걷는 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할 것 같으면 네가 더 빨리 달리는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할 때야 다 무사하지. 그런데 요단 강물이 넘치는 위기 때, 환난 때 네가 어떻게 이런 약함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네가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조금 더 너 믿음을 견고히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내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피곤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면 더 큰 일이 있으면 더 또 말과 경주할 것 같으면 네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더 센 일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일도 있을 것이고 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서 사실 위로해 준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설픈 희망을 약속하지 않고 위로하기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큰 시련 앞에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다면 더 큰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할래? 작은 어려움 앞에 네가 그렇게 무너져 원망불평이 있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하는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순탄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더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시밭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이 이 사명자의 숙명이라면 바퀴 없는 순탄한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바퀴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이런 작은 일에도 네가 그렇게 못 살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럴 것 같으면 더 큰 일 생기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불평하고 쏟아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더 우호적인 환경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 더 단단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래 홍수로 인하여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재난이 오면 어떻게 할래?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더 큰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할래? 예,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잘 다져서 더 큰 재난의 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또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내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 이르게 하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음이라. 심지가 견고해져야 된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무너지지 않을, 꺼지지 않을 심지, 그래야 평강에 평강이 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가 당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풍랑이 나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3대 동일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 가운데 반듯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이겨나가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